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미국의 스티븐 비건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 특별대표가 오늘 2차 미북 정상회담 개최지인 베트남 하노이에서 이틀째 실무협상을 진행했습니다. 양측은 어제도 같은 정서에서 4시간 30분가량 협상을 벌였습니다. 두 대표는 협상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정상회담에서 채택할 하노이 선언문의 문안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어제 미 MBC 방송과의 회견에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미군이 시리아에서 철수한 뒤에도 평화 유지 목적으로 미군 약 200명이 남을 것이라고 백악관 측이 밝혔습니다. 세라 허커비 샌더스 백악관 대변인은 어제 발표한 성명에서 일정 기간 평화 유지 임무를 지닌 소규모 병력이 시리아에 남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시리아 쿠르드 자치정부는 미군 잔류를 환영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잔류할 미군이 쿠르드 자치 지역을 보호하고 다른 유럽 나라들이 군 병력을 이곳에 남겨두는 걸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근까지 미군 약 2,000명이 시리아에서 이슬람 무장 조직 IS 격퇴전을 수행하는 쿠르드 반군을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 오는 4월 말까지 시리아 주둔 미군을 모두 철수한다고 밝힌 바 있었습니다.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구호품 반입을 막기 위해 브라질 국경 폐쇄를 명령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어제 텔레비전에 나와 이같이 밝히고 반정부 세력의 구호품 반입을 막기 위해 콜롬비아 쪽 국경 폐쇄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베네수엘라 국경 넘어 콜롬비아 쪽 창고에는 미국이 지원한 물품들이 쌓여 있습니다. 마두로 대통령은 베네수엘라가 구걸하는 나라가 아니며 구호품 제공은 미국의 침략이라면서 물품 반입을 막고 있습니다. 한편 마두로 정부는 구호품 반입을 막기 위해 몇몇 국경 지역에 군 병력도 배치했습니다. 마두로 정부의 봉쇄에도 불구하고 호안 과이도 국회의장이 이끄는 반정부 세력은 구호 물품을 반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미국과 중국이 어제에 이어 오늘 이틀째 고위급 무역협상을 진행합니다. 두 나라는 어제 워싱턴에서 9시간 넘게 계속된 협상에서 무역분쟁 해소를 위한 막판 이견을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로이터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해 양측이 중국의 구조적 변화 문제를 다루는 양해각서에 대한 초안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양해각서는 기술이전 강요, 사이버 절도, 지식재산권, 서비스, 농업, 환율, 그리고 관세 무역 장벽 등을 다루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번 회담에는 미국 측에서 로버트 하이저 무역대표부 대표와 스티브 무누신 재무장관, 윌버로스 상무장관, 레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하고 중국에서는 류허 국무원 부총리가 대표로 나섰습니다. 미국은 다른 나라의 앞선 기술을 막아 경쟁에서 승리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인터넷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5G나 심지어 6G 같은 첨단 기술이 가능한 빨리 미국에 도입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미국 기업들이 노력해야겠지만 다른 나라가 가진 기술을 막아 이를 성취하기를 원하지는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미국 언론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의 유화적인 입장을 밝힌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최근 미국은 보안 문제를 이유로 국가기반 통신시설에 화웨이가 만든 장비를 쓰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한국을 국빈 방문 중인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오늘 청와대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청와대는 보도자료에서 두 정상이 한국 정부의 신남방정책과 인도의 신동방정책을 조화롭게 접목해 특별 전략적 동반자 관계를 더욱 내실화하기로 뜻을 모았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과 모디 총리는 이번 정상회담에서 중요 분야에 대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여섯 가지 양해각서에 서명했습니다. VOA 세계뉴스였습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2월 22일 금요일 VOA News Today 2부 시작합니다. 이 시간에 보내드릴 주요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이유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익명의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대북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모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로 남아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날씨 대체로 맑겠으나 오늘부터 내일 새벽 사이 중부지방에 구름이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7도에서 영상 1도, 낮 최고는 1도에서 13도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에서 0.5 내지 1.5m, 서해에서는 0.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미국이 북한과 협상하는 이유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미 정부 고위 당국자가 밝혔습니다.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가 필요하다고 이 관리는 강조했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명의 미 정부 고위 관리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기로 결정했는지 확실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21일 다음 주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리는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전화 브리핑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이 이 문제에 관여하는 이유는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를 선택할 가능성이 있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관여에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설명입니다. 이 당국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비핵화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며 자신들이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가도록 고무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의 협상을 서두르지 않는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말은 북한 문제가 중요하지 않다는 의미가 아니라며 북한이 특정 시점에 올바른 선택을 해야 하고 미국은 그렇게 하도록 만들기 위해 북한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둘 사안으로는 비핵화의 의미에 대한 공유된 이해를 진전시키고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시키며 최종적으로 로드맵을 향해 협력하는 것 등을 꼽았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문제들에 대한 협상은 정상회담 이후까지 계속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 이전에 제재 해제는 없을 것이라는 입장에 변화가 없느냐는 질문에는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6월 정상회담 이후에 밝힌 성명을 언급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제재의 중요성과 모든 나라들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계속 이행할 책임에 관해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밝은 미래를 위한 긍정적인 청사진을 위해 필요한 것은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는 단계적인 조치보다는 매우 빠르고 큰 걸음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북한 비핵화 과정을 완료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완전한 신고가 필요하다며 그 같은 신고가 비핵화 과정에 훨씬 앞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또 다른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미북 정상회담의 궁극적인 목표는 북한 비핵화라고 강조했습니다. 양측이 이미 그렇게 합의했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성취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목표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그 같은 궁극적인 목표를 향한 중대한 발걸음이라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담에서 북한이 최종적이고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할 경우에 누리게 될 미래에 관해 좀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눌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 당국자는 또 2차 미북 정상회담의 형식이 지난해 6월 12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정상회담 때와 매우 유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지도자가 1대1로 만나는 단독 정상회담과 식사, 각각의 대표단이 배석하는 확대 정상회담의 기회가 있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미 고위 당국자들은 이날 브리핑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 협상의 의제가 아니라며 실무 협상에서도 전혀 논의된 바 없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미국 백악관은 북한이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대북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선 방안 등을 탐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해체를 약속했다는 점도 거듭 확인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와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을 위한 밝고 안전한 미래를 만들기 위해 전념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은 21일 발표한 보도자료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27일과 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2차 정상회담을 갖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번 정상회담은 싱가포르에서 두 정상이 한 약속들, 즉 관계 개선과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평화,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좀 더 진전시키는 것을 목표로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백악관은 북한이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이행하면 미국은 경제 발전이라는 선택권이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미국과 동반자 국가들은 대북 투자 유치와 인프라 개선, 식량 안보 증진과 그 이상의 방안을 탐색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관계의 밝은 미래를 위한 트럼프 대통령 청사진의 핵심에는 김 위원장 통치 아래 이루어지는 강력한 경제 발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김 위원장과의 역사적인 협상이 이미 결과를 만들어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북한이 400일 이상 핵무기 실험과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았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약속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김 위원장이 신년사 등에서 완전한 비핵화 약속을 재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더 이상 북한에 억류된 미국인들이 없고 북한이 한국전쟁 중 사망한 미군 유해를 송환했으며 더 많은 미군 유해 송환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에 대한 진정한 진전을 이루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 이전에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제어하기 위한 협상 노력이 수십억 달러 투입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다고 지적했습니다.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후 전례 없는 국제적 연대를 구축해 세계가 핵무장한 북한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보여줬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국제연대가 최대 압박작전을 이행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모든 나라들에게 그 같은 제재를 준수하도록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국무장관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로 남아있으며 북한에는 여전히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가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었다는 확신이 들기 전까진 압박이 유지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함지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폼페오 장관은 완전한 비핵화가 미국의 목표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21일 미 N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완전한 비핵화 목표가 여전히 미국의 목표냐는 질문에 그렇다라며 그것은 미국인들을 위해 이뤄야 하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미국인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핵으로 무장한 북한으로부터 오는 위협을 줄여야 하고 이를 대가로 미국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를 위해 노력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북한에 대해 엄격한 제재가 여전히 가동 중이라는 사실도 상기시켰습니다. 완전하고 검증 가능한 한반도의 비핵화와 북한 주민들의 밝은 미래가 미국의 목표라는 점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어 미국이나 북한이 어떤 걸 포기할지 등 협상 내용에 대해 언급하고 싶지 않지만 전례 없이 가장 강력한 경제 제재가 북한에 가해지고 있다는 사실을 미국인들이 알아야 한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위협이 실질적으로 줄었다고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이 되기 전까진 압박을 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다음 주 베트남에서 이런 내용들이 협상 테이블에 오를 것처럼 들린다는 사회자의 질문에 즉답을 피하면서도 미국은 협상을 할 것이고 트럼프 대통령도 그곳에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이 진정한 역사적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위협이 크게 줄어들었다는 사실에 큰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시험 발사와 핵실험을 1년 넘게 하지 않은 건 좋은 소식이며 트럼프 대통령 취임 당시와 비교해서도 상황이 훨씬 나아졌다는 겁니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 말하고 트럼프 행정부가 반복해서 밝힌 것처럼 이런 일은 길고 어려운 과정이라면서 우리는 열심히 협상을 해왔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현재 자신의 팀이 베트남에서 다음 주 정상회담에 대한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며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한 약속들을 지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같은 날 방영된 폭스 비즈니스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의 협상에서 기대치를 낮춘 게 아니냐는 지적을 일축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무기 실험이 중단되고 한국전 참전 미군 유해가 돌아온 사실을 거듭 상기시켰습니다. 아울러 자신의 팀원들이 현재 베트남 하노이에 있고 몇 주 전에는 평양을 다녀왔다며 진정한 진전이 만들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김정은 위원장이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자신의 나라를 비핵화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을 지키게 되는 진정한 진전을 2차 정상회담에서 이룰 수 있게 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북한의 비핵화가 모두의 예상을 깨고 한순간에 이뤄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1989년 자신이 동서독 국경 인근에서 미군으로 복무할 당시 장벽이 무너졌으며 당일까지도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다는 겁니다. 따라서 누구도 북한이 그런 행동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지 않는 상황에서 전 세계가 그런 날을 맞이하길 기대하고 있다고 폼페오 장관은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경제적 제재를 유지하고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을 이끈 일들을 통해 전 세계가 1989년 경험했던 것과 같은 상황을 어느 한순간 맞이할 수 있게 되길 희망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폼페오 장관은 미국에 대한 사이버 범죄 국가로 북한을 지목해 눈길을 끌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하루에도 수천 건의 사이버 공격이 이뤄지는 상황에서 중국이 자신들의 소행을 인정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공격이 중국으로부터만 오는 건 아니라며 이란과 북한 등 많은 나라로부터 행해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함지아입니다.
다음 주 열리는 미북 정상회담과 관련한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잇따른 공개 발언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북한의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가 큰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헌 기자와 함께합니다. 미북 정상회담이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실무협상이 다시 본격화됐죠?
그렇습니다. 스티브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정상회담이 열리는 베트남 하노이에서 오늘로 이틀째 협상을 벌였습니다. 협상은 정상회담 개최 직전까지 계속될 예정인데요. 두 정상이 발표할 하노이 공동성명에 담을 문안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회담을 앞둔 시기에 미국 정부 고위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이 잇따르고 있다고요?
예, 어제만 해도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이 폭스 비즈니스와 NBC 방송과 인터뷰를 했고요. 두 명의 고위 당국자가 익명을 전제로 언론에 전화 브리핑을 했습니다. 백악관은 정상회담의 목표에 대해 설명하는 보도 자료를 통해서 비핵화 이후 북한의 밝은 미래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북한의 비핵화 결단을 촉구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고위 당국자들의 공개 발언을 통해 핵심 쟁점에 대한 미국의 입장이 좀 더 분명해졌나요?
예, 폼페오 장관의 언론 인터뷰와 당국자들의 전화 브리핑은 비핵화 협상의 전반적인 진행 상황과 목표에 대해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이 이번 정상회담에서 추구하는 비핵화 조치의 구체적인 내용이나 제재 완화에 대한 입장 등은 여전히 확실하지 않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회담이 끝나기 전까지는 드러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당국자들이 전화 브리핑에서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을 거론했습니다. 당초 이번 회담의 목표로 예상됐던 내용과는 많이 다른 것 아닌가요?
비건 특별대표는 지난달 공개 강연에서 영변을 포함한 북한 내 모든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의 폐기를 이번 정상회담의 목표로 제시했었습니다. 그런데 어제 브리핑에 나선 익명의 고위 당국자는 비핵화의 의미에 대한 상호 이해와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 그리고 로드맵과 관련한 협력을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관심을 둘 사안으로 꼽았습니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미국이 목표를 낮춘 것이라는 의구심이 제기됐습니다.
실제로 목표를 낮춘 것으로 봐야 하나요?
아닙니다. 북한은 미국의 상응 조치를 전제로 이미 영변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습니다. 동창리와 풍계리 시설에 대한 사찰도 공언했는데요. 북한이 제시한 것보다 낮은 수준의 조치를 미국이 목표로 삼았다는 건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이 때문에 이 당국자가 밝힌 핵과 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은 비건 특별대표가 거론한 플러스 알파를 의미하는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의 목표에 동결을 추가했다는 겁니다.
미국이 동결을 목표로 추가한 이유가 뭔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 정부 당국자들은 북한의 비핵화가 오랜 기간이 필요한 과정임을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비핵화 협상 중 북한이 핵과 미사일 관련 활동을 하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북한이 합의에 포함되지 않은 점을 빌미로 싱가포르 정상회담 이후에도 핵과 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미국이 큰 틀의 합의를 추진하고 있는 것이 어제 고위 당국자의 발언으로 확인됐죠?
맞습니다. 비핵화를 위해 단계적 조치보다는 매우 빠르고 큰 걸음으로 움직여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이 당국자는 또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팀에 갈 수 있는 만큼 멀리 가도록 고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최대 수준의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비핵화 조치를 목표로 정하고 이를 위해 북한이 요구하는 상응 조치도 적극 검토하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한반도 현안을 알기 쉽게 설명해드리는 뉴스 해설 윤국환 기자였습니다. 북한이 미국 고위 당국자의 언급처럼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동결한다면 의미는 있겠지만 이를 과대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한국의 전직 고위 관리들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초기 조치 차원에서 추동력을 높이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다는 지적도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영건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 고위 당국자가 대량 살상 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언급하면서 가능성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북한이 국내 모든 핵물질의 생산 중단 혹은 영변과 일부 시설의 동결에 합의할 가능성도 있다는 전망 때문입니다. 송민순 전 외교통상부 장관은 그러나 그런 조치가 어느 정도 의미는 있겠지만 검증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점수를 주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가장 바람직한 것은 전 핵물질시설에 대한 신고와 거기에 대해서 동결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일단 신고한 부분에 대해서 베리파이 하는 것까지 됐을 때 이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냥 신고하고 동결한다는 동결키로 했다. 네? 북한이 신고 스스로 신고한 시설을 동결키로 했다. 이것 자체는 오히려 북한의 핵에 대한 불신만 더 가중시킬 수가 있습니다.
동결했다고 사람들이 인식하는 것과 실제로 동결했는지에 대해 검증이 전혀 되지 않는 상태는 차원이 다른 것으로 신고 규모보다 검증 합의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황중국 전 영국 대사는 북한이 핵신고를 하지 않은 채 동결하겠다고만 한다면 큰 의미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신고를 전체적으로 다 신고를 만약에 하지 않겠다고 하면서 동결을 하겠다고 하면 이제 거기서부터 꼬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뭘 어디서 어디까지, 그건 동결이라고 하는 건 부분적인 동결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신고를 안 하면서 동결을 하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자기가 동결하고 싶은데, 보여주고 싶은데만 동결하겠다는 뜻이니까 영변 플러스 알파라 하더라도 별 큰 의미는 없죠. 알파의 크기를 우리가 전혀 모르니까.
영변 핵시설이 북한의 전체 핵 프로그램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모르는 상황에서 북한이 임의로 정한 영변 혹은 영변 더하기 알파를 그냥 북한의 핵동결이라고 표현하면 잘못된 메시지를 줄 수 있다는 겁니다. 황 전 대사는 북한이 전체 핵 프로그램을 실제로 동결하겠다고 선언한다면 굉장히 큰 성과일 것이라며 하지만 영변과 일부 시설을 동결하고 보여주며 외부에 전체 핵 프로그램의 동결로 비치도록 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을 지낸 위성락 전 러시아 대사는 하지만 신고와 검증이 없다고 동결에 큰 의미가 없다는 것에 동의하기 힘들다고 말했습니다. 과거 6자회담의 2.29 합의 때도 신고와 검증 없이 북한이 전체 핵미사일 프로그램 동결에 합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이를 시도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2.29 합의는 의미 있는 거였거든요. 북한이 어겨서 문제가 된 거죠. 붕괴한 거죠. 그런데 그때 2.29 합의 때 신고와 검증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북한이 그런 커미트먼트를 한 거는 나쁘지 않죠. 거기에 가령 과도한 상응 조치를 내줬다면 문제가 되죠. 비례성의 원칙에 문제가 되죠. 우리 협상이 잘못된 거죠. 그렇지만 그만큼 신고와 검증 없는 상태에서 생긴 커미트먼트에 대해서, 약속에 대해서 그만큼에 해당하게 주면 나쁜 건 아니겠죠.
영변에 제안하는 것보다 더하기 알파, 나아가 전체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동결을 이끌어내는 것 자체가 핵물질이 계속 생산되는 것보다 낫다는 설명입니다. 아울러 영변과 일부 시설 동결도 비핵화 협상 과정을 계속 추동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며, 그러나 정상끼리 담판을 짓는 회담이란 측면에서 보면 더 큰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위 전 대사는 덧붙였습니다. 6자회담 수석대표를 지낸 천영우 전 청와대 외교안보 수석도 전체 핵미사일 동결에 합의한다면 초기 조치로 의미는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당장은 현 단계에서는 뭐 폐기까지 갈 수가 없으니까 지금 저 생산 중단하는 거 동결 정도 하면 그게 현 단계에서 할 수 있는 뭐 통제로서는 의미가 있는 거죠.
한편 송민순 전 장관은 미 고위 당국자가 비핵화의 의미에 대해 공유된 이해를 진전시킨다고 표현한 건 미북 간의 비핵화 정의에 대해 차이를 좁힐 필요가 있다는 걸 인정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비핵화는 거의 명료한 반면 북한이 요구하는 한국에 대한 미국의 핵우산 개념은 여전히 모호하기 때문에 2차 미북 정상회담에서 비핵화 정의부터 거듭 분명히 해야 한다고 송 전 장관은 강조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영권입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앞두고 미북 협상에 대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마이크 폼페오 국무장관의 발언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이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를 서둘러야 하며 조건 없는 대북 협상은 위험하다는 지적입니다. 이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앵겔 위원장은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겠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21일 트위터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의 이 발언은 협상 노력을 약화시킨다며 미국이 북한의 비핵화를 서두르지 않는다면 왜 김 위원장이 서두르겠냐고 반문했습니다. 미국이 서둘러야 북한도 그렇게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 미북 협상이 진전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9일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궁극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보고 싶지만 핵미사일 실험이 없는 한 서두르지 않겠다며 제재는 유지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긴급한 시간표를 갖고 있지 않다면서 서두를 필요가 없다는 말을 다섯 차례나 반복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미북 협상에 관한 폼페오 장관의 발언에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지난 15일 트위터를 통해 미국이 북한과 전제 조건 없이 협상하고 있음을 시사하는 폼페오 장관의 발언들이 매우 우려된다며 북한은 핵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이는 이란을 포함한 다른 국가들에게 극도로 위험한 신호를 보낸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폼페오 장관의 어떤 발언을 겨냥한 것인지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지난 14일 폴란드 외무장관과의 회담 뒤 열린 기자회견에서 2차 정상회담이 열리기까지 남은 2주 동안 최대한 많은 진전을 이루길 바란다며 미북 협상은 비핵화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설명했습니다. 미북 양측은 긴장 완화와 군사적 위협 축소, 그리고 북한 주민들을 위한 밝은 미래 조선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눌 것이라는 설명이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또 같은 날 미국 CBS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검증과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 제재 유지를 강조하며 이런 제재를 완화하는 대가로 좋은 결과를 내는 것이 미국의 온전한 의도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앵겔 위원장은 최근 VOA에 2차 정상회담과 관련해 북한의 진위에 거듭 의구심을 표명하며 북한이 비핵화 조치를 취하는 계기가 되지 않는다면 시간 낭비일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미북이 연락사무소 설치를 고려하고 있다는 보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보다 비핵화 조치가 우선시돼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에드워드 마키 의원은 19일 트위터를 통해 북한과의 연락사무소 설치는 좋게 들리지만 비핵화를 향한 가시적 진전 없이는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핵시설 사찰에 대한 모호한 소문은 있지만 세부 내용이 없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을 사실상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는 거래를 하기 위해 외교를 사용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미국 하원에서 국가안보 입법을 주도하는 3명의 위원장들이 트럼프 행정부에 북한과의 협상 관련 정보를 의회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보냈습니다. 1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해 의회에 보고도 하지 않은 상태에서 또다시 김정은 위원장과 회담을 준비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협상 방식과 의회와의 협력 부재에 대한 단호한 비판과 개선 요구가 담긴 이번 서한은 엘리엇 앵겔 외교위원장과 애덤 스미스 군사위원장, 애덤 시프 정보위원장이 작성했습니다. 세 의원은 21일 트럼프 대통령에게 보낸 서한에서 김정은의 행동과 약속, 의도에 대한 정보당국의 평가와 트럼프 행정부의 평가가 갈수록 엇갈리고 있다는데 당혹스럽고 걱정스럽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상원 청문회에서 댄 코츠 국가정보국장과 필립 데이비슨 인도태평양 사령관이 북한의 불법무기 프로그램과 관련해 밝힌 평가를 고려했을 때 김 위원장이 핵 없는 북한에 전념하고 있다는데 회의적일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앞서 코츠 국장은 지난달 29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은 대량 살상무기 역량 보유를 추구할 것이라며 북한이 정권 유지 수단인 핵무기와 생산 역량을 완전히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한 바 있습니다. 데이비슨 사령관도 지난 10일 상원 청문회에서 북한의 비핵화에 대한 평가는 정부 당국의 평가와 일치한다며 북한이 모든 핵무기 또는 생산 역량을 포기할 가능성은 낮지만 미국과 국제사회의 보상을 대가로 부분적 비핵화 협상을 추구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위원장들은 또 서한에서 지난해 6월 싱가포르 1차 미북 정상회담 이후 행정부가 북한 관련 정보에 대한 의회 접근을 제안했고 보고서 제출 기한을 넘겼으며 의회 브리핑이 전혀 없었다는 점을 조목조목 지적했습니다. 행정부가 의회와 정보를 공유하려 하지 않아 미국인을 대신해 미국의 대북 정책을 감독하려는 의회의 능력이 부적절하게 축소됐다는 비판입니다. 이어 싱가포르 회담에 대한 폼페오 장관의 의회 브리핑이 이루어지기도 전에 트럼프 행정부가 2차 미북 정상회담을 계획하고 있다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폼페오 장관은 2차 미북 정상회담이 끝난 뒤 7일 이내에 하원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1차, 2차 미북 정상회담 결과를 브리핑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몇 달 지나지 않아 북한의 핵무기와 재래식 무기에 대한 의회 정보 접근을 차단시켰다는 점도 언급하면서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위협에 관한 의회의 평가 능력을 심각하게 떨어뜨리는 정보 접근 제한을 해제할 것을 다시 한번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근 발효된 국방수권법에 따라 지난해 10월까지 제출해야 했던 북핵 프로그램 현황 보고서를 여전히 받지 못했다며 신속한 제출을 요구했습니다. 이어 가장 중요하게는 북한과 관련해 미국인들에게 솔직하길 촉구한다며 김 위원장과 또 한 번의 정상회담이 미국 그리고 조약을 맺은 동맹국들의 안보 이익을 진전시키는 일치된 외교와 동반된다면 미국인들은 2차 정상회담을 매우 환영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화려한 쇼에 지나지 않는 정상회담은 대중의 신뢰와 미국의 신뢰성을 무너뜨릴 것이라며 모두가 피하고자 하는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상원 외교위 관계자는 이날 VOA에 오는 27일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평가를 주제로 열리는 외교위 청문회에 행정부 관리 대신 전직 관리 두 명이 출석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이은경입니다.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2차 미북 정상회담에 대한 미 의회의 기류는 큰 기대는 없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당적에 따라 엇갈린 시각도 표출되지만 의회에 퍼져있는 북한의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이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비핵화에 실질적 진전이 없다는 우려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회의 감독과 견제 역할은 사실상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바라보는 의회의 시각은 엇갈립니다. 민주당 내 기류는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다며 또 한 번의 정상회담 개최에 부정적인 반면 공화당은 대화 지속 측면에서 2차 정상회담을 긍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우세합니다. 특히 북한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 억류 미국인 석방, 미군 유해 송환은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의 성과이자 진전이라는 게 공화당 의원들의 일반적인 견해입니다. 한때 위기로 치닫던 미북 간 상황이 나아졌다는 논리입니다. 공화당의 론 존슨 상원 외교위원은 최근 VOA에 2차 정상회담 개최와 관련해 싱가포르 회담을 계기로 어느 정도 진전이 있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쌓아가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I think, you know, President Trump's trying to develop a good relationship. We've got hostages back, we've got remains back.
이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실험 중단이 최종적 해법은 아니며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최종 목표는 변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미북 정상 간 개인적 외교를 통해 이 목표를 달성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제임스 리시 상원 외교위원장도 위기로 치닫던 미북 양측이 뒤로 물러난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며 미국은 방심하지 않고 올바른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에 대해 부정적인 민주당 측은 정반대의 논리를 내세웁니다. 북한은 핵미사일 활동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국제적인 대북 압박이 약화돼 싱가포르 1차 정상회담 이후 상황은 오히려 더 악화됐다는 주장입니다. 민주당의 크리스 머피 상원 외교위원은 2차 정상회담에 대한 자신의 기대는 믿을 수 없을 정도로 낮다며 미국이 더는 후퇴하지 않고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회담 때처럼 미한 연합군사 훈련을 아무 대가 없이 거저주는 일이 없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My expectations are incredibly low. I hope the president doesn't. I hope we don't.
그저 현 상태를 유지할 수 있으면 다행이라는 겁니다. 이 같은 회의감은 공화당 내에서도 나옵니다. 당의 일반적 견해와 대조적인 입장을 밝혀온 의원들이 적지 않은데 상원 외교위 동아태 소위원장인 코리 가드너 의원이 대표적입니다. 가드너 의원은 최근 VOA와 인터뷰에서 2차 정상회담에 앞서 북한이 구체적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회담을 취소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He should cancel it. If there's no concrete action, there's no sense in going back and have this false promise be made again unless they're serious.
북한의 비핵화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열리는 2차 정상회담은 북한의 거짓된 약속이 반복되며 시간만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우려입니다. 북한의 진정성에 대해서는 민주, 공화, 양당 모두 회의적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지지하는 공화당 의원들조차 이번 회담에 큰 기대를 걸지 않는 이유입니다. 공화당의 마이크 라운즈 상원 군사위원은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희망이 있는 이상 계속해서 대화를 해야 한다면서도 북한의 비핵화 의지에 여전히 회의적이라며 마냥 대화만 계속할 수 있는 건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as long as we're talking and there's a hope that we can avoid war, we should continue to talk. But
이어 북한의 핵무기 또는 운반 시스템과 관련해 추가 움직임이 한반도에 나타날 경우 미국은 대화 지속이 아닌 다른 행동을 취해야 할지도 모를 시간이 올 것이라며 그렇게 될 경우 매우 불행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북한의 일부 핵무기 보유를 용인하는 대신 핵미사일 동결을 협상 목표로 하는 것이 완전한 비핵화보다 현실적이라는 브래드 셔먼 민주당 의원의 최근 발언도 북한이 모든 핵무기를 포기하진 않을 것이라는 회의감을 반영합니다. 북한의 진위가 의심스럽기 때문에 북한이 구체적이고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까지 미국은 대북 제재 완화나 한반도 미군 준비태세 조정과 같은 양보를 해서는 안 된다던데 대체적으로 초당적인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대북 제재를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양당 모두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상원에서 대북 제재 정책을 주도하는 가드너 의원은 싱가포르 회담 이후부터 줄곧 추가 대북 제재의 필요성을 강조한 대표적 의원이고 여기엔 상원 동아태 소위 민주당 간사인 마키 의원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싱가포르 회담 이전만큼 자주 거론되지 않고 있는 최대 압박과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즉 CVID가 의원들 사이에서는 여전히 미북 협상의 반박론이자 목표로 자주 언급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일각에서는 트럼프 행정부가 외교 정책에서 의회와의 조율에 소홀하다는 지적도 있지만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의회 지도부의 적극적 역할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헌법상 의회는 협정 비준과 정부 고위 관리 인준, 그리고 예산 지출 승인 등을 통해 외교 정책에서 강력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의회는 지난해 중반기 이후 중간 선거에 몰두하고 올 초 개원 직후에는 국경 장벽 예산을 둘러싼 공방을 이어가는 등 북한 문제에 집중하기 어려웠던 국내외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미북 협상은 사실상 의회의 입김이 크게 적용되지 않은 채 트럼프 행정부가 전적으로 주도하고 있는 양상입니다. 상원 외교위 민주당 서열 2위인 벤카딘 상원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에 현 대북 상황과 지난 2년 동안의 북핵 활동에 관해 브리핑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트럼프 대통령의 일반적인 진술만 있을 뿐 이를 뒷받침하는 진전이 거의 없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I think it really starts with oversight on the president, what's going on in North Korea. You know, he makes a lot of general statements, but there's little back.
북한 관련 현황에 관한 이런 점검이 먼저 이뤄져야 의회는 행정부에 제공한 수단이 효과적인지 검토하고 다음 단계를 준비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사실상 의회는 싱가포르 회담 이후 약 8개월 동안 트럼프 행정부의 미북 협상에 실질적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조치를 거의 취하지 않았습니다. 지난해 말 의회의 예산 지출 승인 권한을 활용해 주한미군 규모를 2만 2천 명 미만으로 감축할 경우 의회의 승인을 거치도록 하는 조항을 국방수권법에 포함시키고 대북제재 해제 이후 의회 보고를 의무화하는 조항이 담긴 아시아 안심법을 제정한 것이 거의 전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전략과 미북 협상 현황을 공개적으로 논의하고 의회의 감독 견제 역할을 행사할 수 있는 감독 청문회조차 지난해 7월 상원 외교위에서 단 한 차례 열렸을 뿐인데다 주제도 북한을 포함한 전반적인 외교 정책을 다뤘습니다. 최근 상원 군사위가 한반도 안보 현황을 점검하는 청문회를 개최하긴 했지만 이 청문회는 매년 상하원이 개최하는 연례 청문회입니다. 올해부터 민주당이 8년 만에 하원을 장악하면서 하원 외교위가 빠른 시일 내 행정부의 대북정책 감독청문회를 개최해 견제 역할을 강화할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하지만 엘리엇 앵겔 하원 외교위원장은 최근 VOA에 여전히 청문회 일정은 확정되지 않았고 핵심 인물인 폼페오 장관이 출석하진 않을 것이라며 대신 외교위원들과 북한 관련 면담을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북한의 비핵화에 실질적인 진전이 없는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독자적 권한을 활용해 일부 대북 제재를 해제하는 구체적 행동을 취할 경우 이를 반대하는 결의안이나 추가 대북 제재 법안을 통해 의회가 제동을 걸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이 러시아에 대한 일부 제재 해제를 추진했을 때 일부 의원들이 취한 조치와 유사한 것으로 가드너 의원은 대북 제재 해제의 경우에도 이런 조치를 취할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원 외교위는 2차 미북 정상회담을 며칠 앞두고 전 세계에서 미국의 역할 평가를 주제로 한 청문회를 오는 27일 개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개원 후 약 2개월 만에 처음 열리는 상원 외교위 청문회로 하노이에서 2차 미북 정상회담 일정이 거의 마무리되는 시간과 맞물려 진행됩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매주 금요일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북한 선교 전문가들이 한반도 통일을 주제로 한 강연회를 열었습니다. 이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정세에서 미주 한인 사회에 복음 통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장량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1919 그녀들의 조국. 100년 전 대한민국 만세는 간절한 기도였습니다.
이 땅과 이 하늘이 우리 말과 우리 글이 우리를 하나 되게 하소서. 아멘.
남에는 회개로, 북에는 위로로. 다음 달 14일 한국에서 개봉되는 윤학렬 감독의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 홍보 영상입니다. 100년 전 민족의 자주 독립을 외치다 형장이 이슬로 사라졌던 기독교인 유관순 열사와 여인들의 기도가 한 세기가 지난 분단된 한반도 통일의 정신이다라고 외치는 기독교인들. 지난해 출범한 프로젝트 워킹그룹 국제 통일 전문가 네트워크는 기독교 신학자, 목회자, 탈북민 선교사, 영화감독, 법철학자, 경제학자 등 20여 명의 기독교인들의 모임입니다. 이들은 100년 전 3.1 독립을 2019년 복음 통일로라는 슬로건을 걸고 북한 복음화의 꿈을 꾸자라는 주제로 복음 통일 전문 세미나 연합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국제통일전문가 네트워크 박상원 대표입니다.
좀 더 전문화되면서 다양한 그러한 콘텐츠가 한 플랫폼으로 모이면서 통일이라고 하는 그 콘텐츠 내용도 좀 다양하게 가야 되지 않느냐. 그러므로 인해 갖고 그것이 한 틀, 복음이라고 하는 그 틀에 이렇게 만나게 되어졌을 때는 더 큰 시너지가 난다고 하는 것을.
다양한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들의 한반도 통일에 대한 정확한 인식과 비전 제시가 목적이라는 설명입니다. 지난 15일까지 4일간 열린 행사의 시작은 플러신학교 이학준 교수가 열었습니다. 이 교수는 하나님의 선교, 복음, 한국 통일이라는 주제로 강연했다면서 한반도 통일 문제를 신학적, 선교학적으로 봐야 하는 이유와 복음 통일의 올바른 개념을 설명했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통일이 뭐냐? 북진 통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이 썼던 말이죠. 그러니까 체제 대립에서 이기는 것이 통일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그분들이 이제 최근에 와서는 김영삼 대통령까지도 뭐 이명박 대통령, 뭐 박근혜 대통령 물론이고 모두 이제 흡수 통일을 얘기했죠. 이 북한 체제의 붕괴를 통한 흡수 통일. 그러니까 이제 그게 보통 기독교인들이 생각해왔던 북한 선교와 상당히 괴가 서로 맞아들어왔던 거죠. 그래서 5.18 민주화 운동이 중요한 이유는 이제 그거를 계기로 해서 좀 선교의 개념이 바뀌게 됩니다.
이 교수는 기독교 보수 세력이 주장하는 통일 선교는 북한의 붕괴를 통한 흡수 통일을 뜻하며 비현실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북한이 체제 보장용으로 핵무기를 가졌다는 것, 중국이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는 현실, 민족적 자긍심을 갖고 있는 북한 주민 역시 흡수 통일을 원할 만큼 자존감이 낮지 않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교수는 복음 통일이란 서로에게 기쁜 소식이 되는 통일이라며 성경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그리고 복음의 의미 자체가 지금 이제 제가 설명한 복음이 뭐냐는 히라보르 유앙겔리온인데 이 뜻이 뭐냐면 좋은 소식이거든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에게 좋은 소식이 돼야 돼요. 듣는 사람에게 굿뉴스가 돼야지. 내가 좋은 굿뉴스라고 상대방에게 눌러붙이면 그게 사실은 뭐 공산주의가 했던 방법이죠. 예수님이 병자들 고쳐주시고 이걸 왜 먼저 하셨겠어요? 그 마음을 열기 위해서거든요. 먼저. 그쪽에 있는 필요와 아픔을 먼저 등장하는 데서 시작되지 그런 어떤 병자들에게 그런 문제는 상관없이 조금 그냥 이 새로운 교리입니다. 이렇게 접근 안 하셨거든요.
체제 통일, 영토 통일 이전에 사람 통일이 이루어져야 한다며 탈북민들을 동등하게 대하고 남북 간 인도적 교류를 통해 가능하다는 설명입니다. 특별히 사람 간의 통일은 전쟁을 경험한 남북한 주민의 상처를 치유하고 돌보는 일이 우선돼야 한다며 기독교인들의 역할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 2015년 북한에서 반역죄 혐의로 종신형을 선고받았다가 2017년 8월 31개월 만에 석방된 한국계 캐나다인 임현수 목사. 임 목사는 북한 억류 경험을 소개했는데요. 꿈꾸는 것 같도다라는 제목의 강연에서 임 목사는 회개를 강조했습니다. 임 목사는 VOA에 복음 통일 주제와 관련해 통일 지상주의자들이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통일이 어떤 내용으로 통일이 돼야 되는가 하는 그런 철학과 신념이 없는 통일은 의미가 없다는 거죠. 통일만 외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말려말려 대안이었지. 그래서 예를 들면 영변 땅이 90년대 초에 열렸을 때 너무나 많은 남한의 사기꾼들이 들어가서 그 사회를 다 망쳐놨어요.
임 목사는 정치, 군사적 통일이 아닌 평화와 화해가 이루어져야 하지만 북한 인권을 침묵하고 있는 현재의 한반도에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그 문제를 왜 못 다른? 예를 들면 한국 사람들은 정작 한마디도 못하고 정치인들이 지금도 주권포로 어떻게 됐는지, 나쁘고 뭐가 어떻게 됐는지, 지금 자초한 목사님들이 어떻게 됐는지 그런 문제가 하나도 안 풀리지 않고 그 통일을 논한다는 자체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저는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거의 100%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다 최선을 다하고 있겠지만 그런 최선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생각되어지고 그에 대한 얘기를 한마디도 안 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절대로 용납할 수가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임 목사는 두 나라를 화해시키는 중재자가 되는 것이 800만 해외 동포들의 역할이라며 자신의 기도 내용을 나눴습니다.
일단 이제 북한에 있는 형제들을 불쌍하게 달라고 기도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있는 소수의 악한 정권은 이제 대적해야 되니까 하나님이 물리쳐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고, 남한에 있는 그 백성들이 좀 더 정신을 좀 차리고 깨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또 남한에 있는 교회들이 이제 분열과 다툼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하나가 되도록 기도하고 있고, 또 북한이 열리기 전에 북한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울 일꾼들을 좀 철저하게 준비시켜 주시도록.
이 목사는 통일 후 북한의 200개 각 군에 100개씩 교회를 세우고 싶다며 준비하는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에서 탈북민 구출과 지원 활동을 벌이고 있는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목사도 동족들이 간절히 원하는 것은 자유와 복음이었습니다라는 주제로 강연했습니다. 천 목사는 VOA에 남과 북이 통일에 대한 열망은 있지만 이상과 현실이 달랐고 70년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합니다.
그들을 이해하고 가까이 가려는 노력은 없이 오히려 더 멀어지게 만든 북한 사람은 빨갱이다, 공산당이다, 나쁘다. 그래서 우리 세대는 북한 사람들을 떠오르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머리에 뿔이나 얼굴이 빨간 도깨비 같은 사람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북한도 눈만 뜨면 노래만 부르면 우리 통일해야 된다는 노래를 불렀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우리한테 적대감을 가지고 굉장히 나쁜 걸로 인식해왔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한 세기 가까이 서로 원하면서 서로 다른 이미지를 그려왔기 때문에 통일에 대한 것에 대해서 만남이는 전혀 현실하고 이상하고 다르지요. 그러다 보니까 통일이 자꾸만 더 멀어지는.
천 목사는 타지에 선교를 나갈 때는 타 문화권에 대해 배우고 준비하는 것처럼 북한을 동일 문화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나흘간 진행된 세미나와 연합 기도회는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 차세대 양육과 통일 선교, 디아스포라 한인 크리스천들의 북한 복음화를 위한 역사적 사명 등의 주제로 강연이 진행됐습니다. 3.1절 100주년을 기념으로 한반도 통일의 열사가 되리라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국제 통일 전문가 네트워크 복음 통일 세미나와 연합 기도회. 10여 명의 강사들의 다양한 내용이었지만 결국 신앙으로 하나가 된다는 외침이었습니다. 행사에 참석한 한인 기독교인들은 급변하는 한반도 상황에서 디아스포라로서의 역할을 점검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거주하는 손창순 씨는 기독교와 대한민국 건국 그리고 근대화라는 주제의 강의에서 한미일 연합에 의한 안보 관련 내용이 도움이 됐다며 지역 내 세미나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박상원 대표는 독일에서 온 청년들도 세미나를 요청했다며 텍사스 등 미주 지역과 아르헨티나, 독일 등지에서 세미나가 열리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는 5월에는 윤학야 감독의 1919 유관순 그녀들의 조국 미주 투어 영화 상영회가 있을 예정입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지금까지 VOA 뉴스 투데이 2부를 보내드렸습니다. 잠시 후에는 역사 속 오늘 세계 뉴스에 이어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가 방송됩니다. 이 시간에는 먼저 북한 날씨를 알아본 다음에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 뉴스 따라잡기를 보내드립니다.
역사 속 오늘. 1987년 2월 22일 예술과 일상의 경계를 허문 팝아트의 거장 앤디 워홀이 5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928년 미국 북동부 펜실베니아주의 피츠버그에서 태어난 앤디 워홀은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상업예술을 공부했습니다. 졸업 후 앤디 워홀은 보그나 뉴요커 같은 잡지에서 상업예술가로 일하게 됩니다. 1960년대 미술가로 데뷔한 워홀은 수프 통조림이나 콜라병 또는 마릴린 먼로나 엘비스 프레슬리 같은 일상의 소재를 예술로 표현한 이른바 팝 아트를 시작합니다. 워홀의 대표작에는 실크스크린이라는 판화 기법으로 표현한 마릴린 먼로와 마이클 잭슨의 초상 등이 있습니다. 워홀은 하지만 공장이라고 이름 붙인 자신의 작업실에서 판화 기법을 이용해 똑같은 이미지를 반복적으로 만들어내 철저한 상업주의자라는 비판을 받기도 했습니다. 팝아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개척해 미술의 대중화에 크게 기여한 앤디 워홀. 앤디 워홀은 1987년 2월 22일 59살의 나이로 생을 마감합니다. 1732년 2월 22일 미국 건국의 아버지 조지 워싱턴이 버지니아주의 한 부유한 농장주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워싱턴은 15살 때부터 토지 측량관으로 일했고 21살 때 버지니아 민병대에 입대해 프랑스 인디안 전쟁에 참전합니다. 당시 미국은 영국의 식민 지배 아래 있었고 영국은 미국 사람들에게 지나치게 많은 세금을 요구하는 등 가혹한 통치를 했습니다. 이에 미국은 1775년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됩니다. 이때 조지 워싱턴은 변변한 무기도 없고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한 민병대를 이끌고 세계 최강의 영국에 맞서 싸워 독립전쟁을 승리로 이끌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공적을 바탕으로 워싱턴은 1789년 미국의 초대 대통령에 선출됩니다. 이후 대통령에 재선된 워싱턴은 1797년 임기가 끝나자 많은 사람들로부터 계속 대통령에 머물러달라는 요청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워싱턴은 이를 거절하고 대통령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미국의 초대 대통령으로서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한 조지 워싱턴. 그는 현재까지도 미국 국민들에게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있습니다.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The Voice of America,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을 듣고 계십니다. VOA 방송은 매일 세 차례, 새벽과 아침, 그리고 저녁에 방송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새벽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V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 단파 7465, 9800, 9975kHz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VOA 저녁 방송은 매일 밤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로 청취하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그리고 밤 10시부터 12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5840, 9800, 11570kHz로 청취 가능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애청 바랍니다.